예,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히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성경 속의 보석과 같은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적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 되시는가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진의를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과 그리고 요한복음의 간략한 구조를 살펴본다면 오늘 그 위치 속에서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에베소 지역에서 주후 9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이 밀레토스라고 하는 당시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굉장히 부유했고요. 밀레토스라고 하는 지역은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교과서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했던 탈레스 같은 철학이 발생한 철학자들의 고향이 바로 밀레토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부유했고 철학이 태동한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고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로 따지면 이겁니다. 당시 그리스 신들이 지배하는 이 그리스 신화의 세계 속에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규명하고 탐구했던 해답은 이겁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의 진짜 본질이 무엇이고 인생의 근본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철학자들은 일종의 과학적인 탐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철학자들은 내가 이 인생의 근본과 만물의 본질 이것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오늘 죽어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근본에 해당되는 문제가 바로 이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에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번역이 됐는데 원문을 번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사람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알고자 하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와 만물의 근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시대적인 물음 앞에 던지고 있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원문을 좀 참고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막을 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라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본질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 문이 되신다는 것을 스스로 설명하기 위해서 어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와 인생의 근본적인 고민들 예수님께서 문이 되어주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38년 된 병자도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들도 이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할 때 비로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고 해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로고스 되심 이것을 증거하고 있지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7장부터 오늘 10장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를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반박하는 이 논쟁 사이에서 어떤 것이 진짜냐라는 판단과 해석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니까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요한은 이 계속 이어지는 이 논쟁들을 어떤 설정을 하냐면 요한복음 7장 2절에 초막절과 지금 22절, 10장 22절에 수전절이라는 두 가지 설정 사이에 이 논쟁을 집어넣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유대 배경을 알았던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 설정 사이에 이 논쟁을 넣는다고 하는 이 수사적인 구조의 의미를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두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벌어지는 이 논쟁의 정체성, 이 논쟁의 핵심이 초막절이냐 아니면 수전절이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판단을 지금 요한은 우리 독자들에게 던지면서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무리 속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자신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장막,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겁니다. 현실적인 생활을 하다가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이겁니다. 비록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 한가운데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장막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그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을 상기시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본질이 되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그분께서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반면에 수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쩌면 우리들에게 수전절은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아니라 중간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160년 전에 이스라엘은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외세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던 지도자가 유다 마카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가 이끄는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고요. 이 당시 기록된 중간기 문헌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들 현실 속에 개입하셔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수전절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지배를 합니까?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속에는 어떠한 믿음과 바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 즉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독립시켜 줄 거라는 그런 믿음과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서 그것을 바라는 유대 지도자들의 믿음 속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수전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본질적인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은 현실적인 문제. 그것이 본질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 수전절이 상징하는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요한은 이 논쟁을 초막절과 수전절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 배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무리들을 신약성경이나 유대 문헌은 십중팔구는 이 무리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강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적들, 강도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 18장에서 강도 바라바라고 했을 때 혹은 어제 본문 강도, 도적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소매치기, 좀도둑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다시 말해서 현실적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수단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혹은 요 당시 문헌에서는 강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강도는 어떤 개념입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수단으로 삼고자 했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도적 혹은 강도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명확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우리 같은 연약한 개개인에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되어주신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친히 양의 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통로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도 보시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죽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삭군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즉 돈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 그들의 정체를 예수님께서는 삭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요한의 입장에서 이거를 기록하는 그 상황을 재구성하면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은 주후 30년 무렵입니다. 요한복음이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 주후 90년입니다. 요 주후 30년에 등장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삭군으로 지칭된 이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자 민중들을, 백성들을 충동해서 일으켰던 전쟁, 유대전쟁은 주후 70년입니다. 요한은 20년 후에 주후 70년에 있었던 유대전쟁을 20년 후에 보고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로마군이 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도망칩니다. 사두개인들이 달아납니다. 유대 귀족들이 달아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공백을 틈타서 바리새인들이 왕노릇 했던 것이 주 70년입니다. 유대 전쟁 당시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0년, 주 90년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죠.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요한은 그 장면을 보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루어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 그 문제가 없어지거나 해결되지 않자 즉시 버리고 달아났던 사람들처럼,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간구의 문제들, 이것이 없어지면 보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 이 속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쫓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유대인들이 다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다.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찢어지게 가난한 현실 속에서 의식주의 문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민중들이나 사실은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그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모습,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요한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제안이 이것입니다. 수전절이냐 초막절이냐. 만물의 근본이시고 본질이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이 현실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장막을 펴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바로 초막절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고 작은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 상황 속에 성막을 펴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결코 책임지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이 제안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역사 속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병에 걸리거나 다급한 일에 직면하면 교회가 아니라 용한 점쟁이나 혹은 약초를 찾아다녔고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했다. 그들에게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종교인지 아닌지 따져볼 겨를도 없었다. 이들은 지금 현재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고 죽음의 문제가 그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무슨 말이냐를 이해하는 것보다 지금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무엇을 당장 원했다. 교회의 가르침대로 살면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막연한 천국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급선무였다. 중세시대 때 나온 역사 기록의 한 조각입니다. 이 기록이 너무 공감되는 것이 이겁니다. 요한이 지금 우리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 너무 멀어 보이고, 그리고 삼위일체, 부활, 재림, 동정녀 탄생, 이것을 우리 현실 속에서 이해하기란 너무 사치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현실의 문제를 보지 말고 장차 올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그런 비현실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은 당장 굶어 죽는데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을 놓고 기뻐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지극히 작은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장막을 펴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본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마저도 책임져 주실 것이니 안심하라 라는 그 확신이 바로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순간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 귀에는 아무런 증거도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속에서 나타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걸어가라.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오셨습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이 자리에 나와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본질이 되어주신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린다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으면 좋겠고요. 이 순간에도 일본과 대만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고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끊임없이